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강론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도전하고 꾸짖고 또 반성하게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 퍼스널한 접근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3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이 상기하신다면은 그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서 사도 바울이 그때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좋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단 말이냐 하고 따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같은 식으로 직접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모순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게 하여 과거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무지하였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세상에 종노릇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을 섬기고 그 신에 종노릇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조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다른 신들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굉장히 도그마틱하게 그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신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랍니다. 더 심하게는 사탄을 섬기는 것이라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거나 또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무방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같은 식으로 얘기했어요. 다종교에 대한 성경 입장이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본질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을 섬기는 그런 무지, 그런 어둠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 살았다는 것이고, 뭐 우리들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신들이 있지만 이 온 우주를 지었다는 창조주는 이렇게 드물어요. 하나 있는데 이슬람교 알라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알라 신은 창조주이긴 하지만은 초월자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가 다룰 수 없는 저 피안의 세계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인간과 교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신입니다. 대속주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신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 역사 안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때에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 자신을 대속주로서 희생물로서 내놓은 그런 신이 세상에는 없죠.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를 지고 간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그런 인간에 맞는 인조품 신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인조품들인데 뭐 이러면 짝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거든요. 이제 질문이 있죠. 그러면 타종교라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냐? 전적으로 그것은 진리가 없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에도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뭐 종교라 해도 뭐 모친 살해하는 것이 잘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종교는 일반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라든지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 우리 양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정죄하는 데는 충분해요. 그 다음에 또 일반 계시라는 것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뭐, 자연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어떤 조물질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연 자체가 우리를 구출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거기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타정교의 그 특징은 뭐냐면 경배자들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이 이를테면은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타정교에서는 전부 신도들이 그 신을 섬기하잖아요. 그래서 사탄과 악령의 세력이 그 인간 종교 뒤에 있으면서 인간을 영적 어둠에 가두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런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죠. 고린도전서 5장 8절, 8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귀신의 존재를 성경에 인정하죠. 악령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바울로부터 듣고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그랬고 9절에 보면 이제는 그랬죠. 그때와 이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라 그러죠.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요. 하나님 물론 다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 아세요. 태어나기 전에 다 아세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단어는 주로 사랑으로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른 백성 다 아시죠, 물론. 근데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할 때는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고 자신의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이끌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의 그 부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므로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길이 진리의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씀은 무슨냐면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안고 있는 말이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매일 제사를 지냈어요. 날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서 큰 제사를 지냈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반복했어요. 왜 반복했어요?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동물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상징이다. 그죠? 상징으로서 그 동물의 피가 흘리는 것을 보고 대속주가 오신다는 것을 그런 기대를 갖게 한 것이죠. 그 나 대신 동물이 죽듯이 나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이었는데 그 뜻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소나 양이나 뭐 하다못해 염소라도 비둘기를 갖다 바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은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종식시켰다는 뜻이죠.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한 번에 완전하게 once and for all 한 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그 한 번의 제사가 자기 자신을 드린 생명의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받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단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를 상징하고 바라보았던 구약시대 모든 제사가 불필요하게 됐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 뭐 어떤 제단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막 이런 강대상도 하나님이 제단이라고 부르고 막 용어에 완전히 혼란이 와요. 교회당을 자꾸만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전이에요.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전이니까 거룩한 전이니까 그 헌금, 건축 헌금해서 하나님 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오도됐었죠. 아무튼 안다는 단어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자, 우리가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면 다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그 우상신들한테 가려고 그러느냐. 왜 옛날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냐 그죠. 그래서 그때와 현재의 이제를 대조하고서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라. 너희들이 과거에는 어둠이 있었다. 그런다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됐다.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왜 할례당, 왜 유대 지도자들의 말에 끌려서 할례 받아야 되고 뭐 절기 지켜야 하고 그런 거로 돌아가느냐. 왜 그런 것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다. 그것을 이제 질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들은 초등학문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 초등학문이 갈라디아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그 3절에서 나온 거 이미 언급했죠. 세상의 초등학문은 좀 뜻이 달라요. 주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이방신들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냐. 왜 다시라는 말을 자꾸 반복했겠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그들이 초등학문을 생겼습니까? 과거에 이교도들이었잖아요. 그때 초등학문을 섬긴 것이죠. 이교신들을 섬겼어요. 세상의 그런 종교들을 섬겼죠. 종노릇 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유대주의의 그런 초등학문에 속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약한 것이다. 천박하다. 유치하다. 그죠? 그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이라는 거죠. 초등학문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유대인의 절기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 행세를 했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거든 아브라함 자손이 되려면 그럼 그 언약 백성의 멤버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면 너희들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뿐만이 아니다. 그게 거의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절기는 뭡니까? 뭐 유월절 지켜야 되죠. 유월절 예수님이 이미 다 이르셔. 유월절의 본체라는 본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당장은 유월절 제사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바치지 않았냐고요. 다 끝났어요. 근데 왜 또 유월절 지키고 왜 뭐 초승달 축제 지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장막절 지키고 뭐 별거 다 지킨다고요. 바울에게 이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그랬죠.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근데 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복음이 바로 전해지면은 사탄이 왕성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탄도 부흥해요. 헌신 예배 드리고 아주 바쁘집니다, 사탄이. 예. 악령의 영향이 그렇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에 사탄들은 회의하고 뭐 자기들끼리 컨설테이션 뭐 그런 거 받고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무너뜨릴 것인가. 복음을 무너뜨리고 부패시키고 교회를 뒤엎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 위에서 그 사람들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가이드나 풀로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많고, 목사님들도 그냥 릴렉스 해버리고 사람들 모이고 그게 된다 싶으면 굉장히 그냥 딴 데 프로그램에 관심 쓰고 하죠. 티칭에 계속해서 그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를 가르치고 떠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이 사입이 유대주의자들이라든지 거짓 교사들 와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도 바울로부터 그런 영감의 메시지를 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 다름없는 그런 티칭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넘어가 보더라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줄 압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체의 초등 학문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다는 손을 받은 자들은 율법의 정사에서 풀려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해야 돼. 근데 왜 과거의 종로를 다시 하려고 하느냐? 종이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편한 것 같아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율법이 그런 게잖아요. 그러면 그거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 교인들도 자꾸 목사님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따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게 편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당신이 성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인이 됐으니까, 율법 아래 있었으면 그건 어린아이인데 초등학문에서 떠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성령께 의존해서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판단해서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해야 된다. 이제 이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종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헌금하는 거, 이런 거 참 좀 애매하잖아요. 내가 그냥 자진해서 얼마를 정해서 낸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좀 별로 좀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 어떻게 10의 1을 끊어서 바치면 된다.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만 딱 하면, 아, 네, 할 거 했다 생각되니까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죠. 그럼 한 달 넘어가 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종의 멘탈리티에 잘 어울리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뭐 크게 뭐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과 규범으로 짜여진 세속 종교는 그런 의미에서 편리합니다. 근데 그런 편리한 방법을 교회에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다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행했다고, 할 일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종의 자세죠. 장성한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이나 종교적 관습에서 해방돼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죠, 그게. 속박되고 눌리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자유의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참 다 큰 아들로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구나, 그런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도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초등학문과 율법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중세기 때부터 여러 종류의 축제와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성탄절 그거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려주의, 뭐 예, 팜선데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많잖아요. 뭐 신년감사예배, 뭐 송구영신 이런 거. 그런 거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금방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찬양대가 없다, 뭐 새벽 예배도 없다, 뭐 장로도 없다. 그게 교회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를 세우면은 아무리 사람 자고도 찬양대 세워요. 그 찬양대 다 올라가고 없죠. 뭐 한두 사람 앉아 있죠. 뭐 그래도 찬양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게 신조가 돼 버렸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내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 참석을 못했다. 아, 죄책감이 든다. 율법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왜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인데. 성경에서 그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어떤 날을 정해서 그리스도의 뭐 오심을 기념하거나 또 교육적인 목적에서 그런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한다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날들은 기념 혹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크게 뭐 해야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바울이 말하기를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나를 더 존중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문제 삼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율법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의식을 중시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적 행위로 대치됩니다.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절기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그런 관습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행위라든지 주를 더 잘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보장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더 경건하거나 더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현대판 유대주의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줍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경건은 절기나 성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지우지 않는 짐을 지우거나 죄책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복음에서 빗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던 유대주의는 이거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언제 할례 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그런 초승달 축제니 뭐 그런 절기 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칭의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서 온전하다고 하는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면은 그것이 다 엑스트라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룰이나 의식의 종류는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도 같은 식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룰이라든지 관습적인 금지사항이나 그런 종교활동으로 짜여지기 참 쉬워요. 천민의 성도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왜 우리나라 교회는 이럴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고 한마디 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교회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다 그거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성경을 자세하게 강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어떤 여유라기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들어온 게 전부 다 그때 우리 어른들 전부 유기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상하 따지고 나이 따지고 복장 따지고 무슨 그 행위 규범 같은 거 따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저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게 아니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룰로 살게 된 사람 그거 몸이 젖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뭐 교회 안에 보니까 직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장로 있고 집사 있고 뭐 목사 있고 다 이러니까 그 유교의 어떤 전통주의 그게 젖어서 교회 안에 가부장제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목사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게 되었고 장로의 권위도 또 있어야 되니까 목사 장로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뭘 꼭 해야 하는 그런 행위군 쪽으로 이게 프로그램, 교회가 짜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으로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장기간 동안 오래, 오는 동안에 교회가 완전히 프레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하기 참 쉬워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받은 구원마저도, 그 구원 자체마저도 그게 희미해지고, 마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내 구원이 확보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받아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받아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지 않은 자를 받아주셨어요. 의로운 자가 오셔서 불의한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이라고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저거 못하고 저거 저거 못하고 이래 되고 저래 거기에 매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이 그래 날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내가 정말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내 못난 그대로 100% 받아주시고 나를 끌어안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거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주셨다는 데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에 바탕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감동과 감화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의 진정한 동기부여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영원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나야말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을 나에게 자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것이지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런 룰로는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약 백성들이 그런 룰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받게 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기관들, 이런 성경 박사님들 뭐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불의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들이 살인을 하면서도 자기 십계명은 딸딸 외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깨닫지 못해요. 율법이 죄를 의식하게 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갈 수 없어요. 그것을 포인트는 하지만은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할 수는 믿음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는 은혜 구원 내세우지만 은연 중에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살아요. 신앙생활의 필수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구원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제시물로서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열매를 율법적으로 요구하면은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열매를 구원의 잣대로 삼으면은 내성적 자기 감찰과 율법적인 경건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경건주의를 예 내가 몸이 딱 정해져서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책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자신을 잃게 되고 하나님이 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서 염려하는 것은 뭐 그들에게 선한 염려가 없어서도 아니고 열매의 필요성을 부정해서도 아니에요. 그가 두려워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의 바탕과 근거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만족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염려였어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회 절기들을 지키라고 요구했어요. 은혜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문으로 종교적 행위를 구원의 필수 요항으로 들여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 정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은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예. 들어와서는 여기서 보면은 행위로 구원 받습니다고 쓰는 거예요. 무슨이죠? 어떻게 해야 이런 초등 학문에서 돌아서는 위험을 막을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민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죠.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부터 2장 하반부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그 칭의 구원을 진술을 쭉 했어요.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그 다음에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것을 율법과 관련해서 그 원리를 논증을 했어요. 이제 바울은 본 논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율법과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영적 역사를 상기시켰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신 큰 자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충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우리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성령을 체험을 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라는 거죠. 율법이나 종교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 분명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성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던 어린아이 때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종교는요 성인을 참 좋아해요. 중세기 때 교회 보세요. 성인이 얼마나 많은가. 뭐 달력이 꽉 찰 정도예요. 하다못해 이제 사람 그냥 자기나 나는 뭐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을 갖다 성자로 모셔놓고서 그 성자 또 섬기는 날을 뭐 성 바돌롬의 날이다, 뭐 성 뭐 프란시스코 날이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인을 즐겨요. 왜 성인은 축제예요. 성인에 참여하면 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룰을 또 잔뜩 만들어요. 경배자를 통제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목록이나 사람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을 경건의 표식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았을 때 율법이나 이에 준하는 초등 학문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할 건 뭐냐면 성령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의 삶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룰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뭐 이거 하라, 이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짜여진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사는 크리스천 라이프가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 뭐 작업장에 무슨 감독으로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규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항상 노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아빠 하고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땅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땅과 하늘과의 차이에요. 엄청나게 크고 높고 깊으신 분이죠. 그는 원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겁을 냅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으면 겁을 내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을 때 부들부들 떨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도 가까이 올 수 있었어요. 그것을 막았을 때 야단쳤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아빠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죄가 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말소시켰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받아주셨어요. 친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예수님 안에 집어넣고서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해방돼야 돼요. 법 안에 있으면, 법 아래에 있으면은 항상 두려워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그랬거든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겠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향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는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기원합니다.